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안보리 연설은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될 이날 연설에서 앞서 어제 러시아 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드러난 우크라이나 부차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집단 학살 의혹에 대한 최대한 공개적인 조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 연설에서 보르디안카 등 러시아군에게 해방된 다른 우크라이나 도시들에서 부차에서 보다 더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방된 크이우와 체르니히우, 수미지구의 많은 마을들에서 점령군은 80년 전 나치 독일 점령 당시에도 목격하지 못한 일들을 주민들에게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령군은 이 만행과 관련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차에서 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체 상황이 확인되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들이 해방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어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일부를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40명의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기피 인물로 지목하고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믿을 수 없는 잔혹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부차에서의 이미지들은 러시아 지도부와 제한 없는 파괴의지를 갖고 지도부의 선전선동을 따르는 이들의 믿을 수 없는 잔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독일 정부의 조치는 비우호적이라며 향후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독일에서 이번 조치가 러시아와 독일 두 나라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좁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날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동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는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을 것이라며 이는 그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그는 전쟁 범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보를 모아야 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전쟁 범죄 재판 회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해야 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은 정보당국을 포함한 미국과 동맹,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현장 증언,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독립 언론들의 인터뷰 등 네 가지 수처를 통해 전쟁 범죄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다른 수단을 통해 전쟁 범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I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부차 등지에서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드러난 무덤과 시신들은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파트너국 외무장관 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해당국 외교장관들이 대부분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나토와 파트너국 외무장관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앞서 나토는 지난 1일 한국과 일본 외에 조지아,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장관이 7일 열리는 나토 파트너국 합동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며 정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 나토 파트너십,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참석 일정을 공개하며 일본 외무상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뤼셀에서는 오는 7일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취임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동맹 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위협과 기회 모두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안을 추진할 뜻을 비쳤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전국급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7도, 최고는 0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며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협력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면서 미한일 3자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취임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 동맹 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조약 동맹이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위협과 기회 모두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OK is an important treaty ally of ours and we work together as allies to take on both the
위협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보다 더 큰 위협은 없으며 특히 영내에서는 위협이 더욱 극심하다며 우리는 동맹 관계에 있어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양자적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긴급한 도전에 대해 우리의 일본, 한국 동맹과 협력하는 3국의 역할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 우리가 갖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들과 협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But it's also important that we consult with those countries that are in a position to wield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과 달리 특별히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건설적인 방법으로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이날 열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회동에 논의 주제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this will be a topic of discussion when Ambassador Sung Kim meets with his PRC counterpart. It is something that we do from
이어 우리가 전적으로 협력하고 UN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국제 체제에서 제기한 책임 추궁 조치들이 법제화되며 이런 조치들이 적절한 효력을 분명히 발휘하게끔 세계 각국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논의를 때때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한국 정부가 답할 사안이라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답했습니다.
Well, we will l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peak to its votes. We have spoken.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와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파트너와 우리의 동맹 그리고 차기 정부를 포함한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캐런 챈들러 국무부 정치군사국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북한과 재래식 무기 폐기를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는 재래식 무기 폐기와 관련해 어떤 종류의 활발한 대화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We do not have any type of active dialogue on conventional weapons destruction with North Korea. In order for us to have a conventional weapons destruction program,
이어 우리가 어떤 나라와 재래식 무기 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해당 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 우리를 도울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북한과 관련해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을 방문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대표가 이날 워싱턴 DC에서 노 본부장을 만나 북한의 지난달 24일 ICBM 발사를 공동으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의 가장 최근 움직임이라며 두 사람은 이 같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한 강력하고 통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대표들은 이 탄도미사일 발사들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김 대표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김 대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양자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대면 협의 후 국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리는 가장 최근에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그의 팀 그리고 유엔 동료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우리는 외교에 열려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며 그들은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위해 우리와 협상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서울로 초청해준 노 본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몇 주 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노 본부장을 비롯한 그의 팀과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팀과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도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북한의 ICBM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임을 감안해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함께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했고 북한에 대한 관여 노력도 계속해 나가려 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더 이상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성김 대표에게 가까운 장래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요청했고 김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며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등 다양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7일까지 머물면서 유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연쇄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영내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야기하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리처드 사령관은 북한이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전략적 안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4일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전국급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계속되는 열망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전략사령부는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한다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 억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안보 환경에는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는 통합 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핵 억제 전략의 근간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억제 전략의 근간인 강력하고 준비된 핵 전력과 생존 가능한 핵 지휘 통제 통신 체계 그리고 대응용 핵무기 인프라가 없으면 통합 억제의 신뢰성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남아있고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확장 보장과 억제에 의해 실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또 잠재적 적국들이 극초음속 등 신흥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미국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완강하고 끊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면담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새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4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셔먼 부장관은 윤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미한동맹이 60년 이상 협력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올해 취임하는 새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영내 안보 위협과 공급망 회복, 기후위기 대응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종식을 포함한 21세기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한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속되는 잔혹한 전쟁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한 양국의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셔먼 부장관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박진 대표단장도 이날 셔먼 부장관과의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유익한 협의를 가졌으며 한미동맹은 물론 경제와 안보, 코로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들이 동석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자는 윤 당선인의 구상을 전달하고 미국 측에 공감을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도 영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차원에서 기여하는 파트너십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데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한미 간 협력의 폭과 넓이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전환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ICBM 발사와 공격적인 북한의 최근 발언들이 나온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도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전략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날부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공감대와 신뢰를 복원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공조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면담에서 대표단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국을 꼭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 측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한미정책협의단은 이날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찬을 갖고 북한 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4일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표단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등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한반도 담당관리들과 만났으며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긴밀한 미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한의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 삼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하는 등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박진 의원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의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북정책은 원칙 있게 할 것이라며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만들고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나서면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는 정상 간 만남에서 갑자기 결정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현실적이고 중요한 검증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 순리이며 미국과 깊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오라는 윤 당선인의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앞서 대표단은 3일 워싱턴 도착 직후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면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4일 셔먼 부장관 등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난 대표단은 5일 이후에는 백악관과 국방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의회 상하원 주요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 등 차기 정부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입장과 미한동맹의 포괄적 강화 방안 등 대미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만에 또다시 대남 담화를 내고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면서도 군사 대결 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언급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긴장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5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한국군은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한국 스스로가 목표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측의 군사행동을 전제로 달긴 했지만 한국을 향한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과 군사적 대결 상황이 닥치면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상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며 구체적인 핵 사용 전략도 언급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한국을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고 한국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며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군이 북한을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핵 보유국 지위나 핵 무력 등을 거론하는 부분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 강경 입장을 재차 밝히고 그동안의 선전 매체들의 대남 비난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거나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10월 발언을 거듭 언급하는 등 수위를 조절한 점도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데 대해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사실을 스스로 공식화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향후에는 이 핵무력이라는 용어를 이제 조심할 이유가 없죠. 과거에 조용한 핵능력 고도화에서 이제는 공개적인 핵능력 고도화로 한편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 가능성은 물론 자신들의 핵 전략의 일부를 공개했다며 핵 보유국의 전형적인 위협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을 가진 불법 핵 보유국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일종의 겁박, 협박을 하는 전형적인 행태가 나타난 거죠. 결국은 과연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덤비지 말아라라는 얘기죠.
박 교수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핵을 최후 수단이 아닌 전쟁 초기에 쓰겠다는 공세적인 핵 전략을 채택한 게 확인됐다며 남북 간 사소한 충돌로 야기된 군사 분쟁이 핵 전쟁으로 확전될 우려를 낳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김 부부장이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가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자위권 차원임을 강변하면서 이중기준 논리를 다시 내세웠다며 향후 있을 고강도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작게 최신화에 나서는 등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경계심이 짙게 깔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이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군사적인 우위, 이것이 한미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북핵 공조, 그 다음에 전력태세 강화가 상당히 그것을 반감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에 우려를 갖고 한미가 그런 공조를 더디게 하거나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경고성, 그리고 자신의 초조함과 우려를 상당히 담고 있는 그런 담화라고 보여집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3일에도 박정천 당 비서와 함께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군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 발사 원점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3일 담화에선 막말을 동원해 서욱 장관을 비난하면서 격앙된 감정을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내놓은 이번 담화에선 남북 대결을 원치 않는다며 표현 방식 면에서도 보다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무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지금은 미국과도 대결 구도지만 대외 정책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선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판을 깨버리면 윤석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 거거든요. 강대강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북한도 좋을 게 없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관계, 북미관계밖에 해법이 없거든요.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최근 두 담화 모두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됐다며 북한이 과거에 김 부부장의 대남 담화를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현재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실세라는 점을 대내외에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다음 달 한국의 보수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캐나다는 북한에 관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가 공개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북한의 계속된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과 역내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 연대하고 동맹과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는 보고서가 공개된 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또다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의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30일에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이전부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새로운 수법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벌이고 외환을 벌어들이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유조선 두 척이 북한 정권의 소유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돼 유엔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 의해 매각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를 비롯해 한때 한국 깃발을 들었던 선박들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동원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회사가 매각한 북한 소유의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한국 선적의 대호 선라이즈호였던 이 선박은 지난해 중국과 홍콩 소재 회사에 매각돼 같은 해 5월 11일 홍콩 소재 기업인 아시아 오션시핑 선박에 견인돼 한국 부산항을 떠났는데 5월 24일에서 30일 사이 북한의 룡성 무역회사로 운송됐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지적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역추적하고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이 선박이 이후 시에라리온 깃발을 달고 이름도 오션스카이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선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 입항한 정황까지 확인해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6년 건조된 오션스카이호는 길이 99.9m, 중량 톤수 5,807톤의 중소형급 유조선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한국은 2010년 오이사 조치 등을 통해 선박을 포함한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북한과 선박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재무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호 선라이즈호가 북한 소유의 오션 스카이호로 탈바꿈하기까지 유엔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북 제재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선박을 매각한 한국의 대호시핑은 전문가 패널에 보낸 서한에서 문제 선박이 2011년 2월 28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이 회사 소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중국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브로커가 한국의 장시성을 가진 브로커에 접촉했고 얼마 후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실시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취소됐으며 이후 구매자 측 대리인 없이 한국의 브로커에게 선박을 넘겼다고 대호쉬핑 측은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한때 한국 선적이었던 또 다른 유조선 우정호가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우정호는 2019년 7월 중국 스다오항으로 향하기 직전까지 한국 부산을 모항으로 둔 한국 선박이었지만 현재는 북한의 신평 5호가 돼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 5호는 지난해 8월 8일과 9일, 10일 총 3차례에 걸쳐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해 팔라우 선적의 유조선으로부터 유류를 건네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달고 전 세계를 누비던 유조선이 불과 2년 만에 대북 제재 위반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변신해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BOE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되고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매각됐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2015년까지 한국 깃발을 달았던 애니호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애니호를 구매한 회사는 선박 이름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중간에 캄보디아와 탄자니아 등 여러 나라 깃발을 바꿔 달았지만 문제 선박은 결국 약 1년 뒤 북한 선적의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됐습니다. 그 밖에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는 과거 한국 업체가 실제 소유와 운영을 맡았던 로열 미라클호였으며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신 쉬핑이라는 한국 업체가 운영했던 한국호도 현재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빛 1호가 돼 있습니다. 아울러 신성하이 혹은 탤런트 에이스호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석탄을 밀반입하다 억류됐던 선박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의 동친해운이 소유했던 동친상하이였습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노후화된 자체 선박을 한국 선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체선에 가까워요. 선박도 오래되면은 도저히 좋은 기술로도 이 배를 고쳐서 쓸 수 없는 그 한계가 온 배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엔진이나 뭐 가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부품이 없다든지 또는 기술로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 또 어디 중요한 부위에 기름이 샌다든지
그러면서 사용 기한이 짧아 중고 거래가가 높은 일본 선박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선박이 북한 당국의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이 구매한 한국 선박 대부분이 중량 톤수 만 톤 이하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크기의 매매 계약이 이뤄질 때 한국 정부와 한국의 선박 판매자 등은 자금 출처 등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회사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올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반우주 역량에서 큰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반우주 무기에 적절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미사일 감지나 고도 제어 능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4일 북한의 반우주 역량, 즉 미국의 우주기반 군사력 활용에 위협이 되는 능력에 큰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CSIS는 이날 내놓은 우주위협평가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월 말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발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발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이 중요한 정치적 영향은 갖고 있었지만 북한의 반우주 역량을 눈에 띄게 진전시키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3월 잇따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1963년 우주 공간에서의 핵무기 폭발을 금지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됐고 현재 100여 개국이 서명했지만 중국과 북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실험은 일부 반우주무기에 적절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직접 상승식 위성 요격 미사일에 필요한 감지와 고도 제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주가 국가의 우선순위라는 북한 당국자들의 일련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주 영역에서 특별한 진전을 이뤘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활동은 우주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또 북한이 위성 요격 미사일이나 그에 필요한 물리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1월에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열차와 차량용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언급하며 이 두 시험은 북한이 계속 고체 연료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지만 반우주 역량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단계인 미사일 유도 체계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1월까지 보여준 다양한 범위의 발사 용역은 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피하기 위한 역량이 진전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란의 위성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 특히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거나 획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의 일부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설계에서 파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김한규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 인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비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수치며 인권을 진지하게 다뤄왔다는 그의 주장을 조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3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BOA에 보낸 공식 서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55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얼마나 신속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기할 용의가 있었는지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이 곧 물러난다는 사실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실패는 남북 평화의 아버지가 되려던 실패한 문 대통령의 꿈과 타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의 기본적 복지보다 자신의 권력과 지배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관점과 정책의 약점을 보여준다며 여기에는 인권뿐 아니라 경제 발전과 개혁, 남북관계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관한 모든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인권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압박을 유지했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김정은을 대할 때 최소한 원칙적 입장을 갖고 어느 정도 존경받았을 것이지만 물러나는 순간까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휴먼라이츠워치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문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 공식 행위 가운데 하나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제 노선을 바꿔 북한에서의 인권 탄압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30대 탈북 여성 조진혜 씨의 사연 전해드립니다. 조진혜 씨의 마지막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조진혜 씨. 탈북민으로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미국의 탈북민을 지원하고 탈북자 구출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체 활동을 중단했던 동안에도 진혜 씨의 북녘 땅에 대한 기도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기독교 신학을 공부했고 지난 2016년 선교사가 됐습니다. 진혜 씨가 기독교를 만나게 된 것은 15살 중국에 머물렀을 당시였습니다.
전도사님 가족, 집사님들 가족이 탈북자 아이들 한 10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을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일 8시간, 10시간씩 성경 필기하고 암송하고 이제 그 성경 관련된 이제 테이프를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설교해 주시고 성경 풀이해 주시고 1년 반 동안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성경 공부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친 데서 점수가 제일 좋은 분이 이제 오빠분이었는데 17살짜리 오빠하고 저하고 둘이었어요.
네 번의 강제 북송을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긴 여정의 시작에는 고향 오빠가 있었습니다.
이 오빠한테는 뭘 앞으로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고향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2,000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주고 옷에 필요한 모든 물품 다 해서 북한을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거기에 있다가 오빠는 갔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하고 며칠 시간 보내려고 왔다가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북송이 됐어요. 잡혀가지고. 그 북한에 딱 나가니까 이 오빠가 죽은 지 한 달이 채 안 됐더라고요. 무산보육에서.
북한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겠노라고 떠났던 고향 오빠. 그러나 진혜 씨는 강제 북송을 당했고 고향 오빠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 북한에 딱 나가니까 이 오빠가 죽은 지 한 달이 채 안 됐더라고요. 무산보육에서. 왜냐하면 제가 보육부 구류장에 딱 들어가서 앉으려니까 제 자리에 머리카락으로 테를 따서 만든 꽃 한 송이가 있었어요. 크게. 손에 이렇게 쥐우기, 한 줌 쥐울 정도. 그러면 정말 수많은 머리카락을 모아서 테를 따서 만든 그 꽃인데 그 자리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밀어놓고 앉아서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17살짜리 남자애가 무산 장마당에서 덮치개들한테 꽃대비들한테 이제 떡한지 뺏기고 뭐 국수 팔다가 국수 뺏기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한 거를 다 뺏기고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앉아 울고 한탄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힘들 때 안타까울 때 이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전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신고가 들어가서 보육에서 이제 체포를 했다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려줄게라고 했는데 아니 제가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다고 합니까? 라고 웃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처음에 몇 달은 그냥 짬만 나면 때리고 고문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밥도 다른 사람 먹는 거 밥만 줘 그렇게 고문을 했는데
미공급 상황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버티다 앉은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는 오빠
근데 옆에서 그렇게 맞아대고 막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그렇게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었고요.
중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웠고 고향 오빠의 죽음을 통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기독교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제 북송과 탈북을 반복하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왕청현이라는 신학교를 1년 반 다니다가 탈북자인 게 들키면 그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 120명 정도 신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학교 요즘 더 이상 못 다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떤 집사님의 소개로 신양에 있는 나눔의 집에 있는 그 신학교를 또 다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한 3개월 만에 많은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졸업식을 했어요. 그때까지 17살 될 때인데 그래서 졸업식을 하고선 전도사가 됐고 선교사 파송을 북한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 당시
진혜 씨는 북한으로 북송됐을 당시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에 이릅니다.
저희 아버지의 당 비서를 하던 분이 있는데 제가 큰아버지 하는데 그분이 아들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집으로 갔어요. 중국을 거의 오기 일보 직전이라서 갔더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소원 하나만 얘기를 하세요. 드시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큰아버지가 사탕가루를 원 없이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탕가루하고 돼지고기 흰쌀 사가지고 입합에다가 정말 돼지고기 국에다가 이제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큰아버지가 설탕을 못 잡사본 지가 10년도 넘게 된대요. 그러면서 밥그릇에다가 뜨거운 그 입합을 넣고 거기다가 설탕을 막 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막 믹스하니까 밥이 죽이 되더라고요. 설탕이 녹아가지고. 그거를 막 진짜 사람들 눈 아랑곳하자 정신없이 잡수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어요. 그렇게 이제 돼지고기 밥 다 먹고 나서 큰아버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공개되면은 큰아버지 집도 나도 다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기다려라 하더니 오빠 두 명을 앞문 뒷문에 가서 이제 그 보초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를 세우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돼서 시작됐는지 창세기 간단히 모세오경 간단히 이제 노아 방주부터 예수님 탄생, 예수님 돌아가신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인데 이거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이거를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막역했던 큰아버지 부부와 눈물의 작별을 고하고 진혜 씨와 가족은 중국에서 유엔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고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전화 받자마자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본명을 부르면 성희야, 네가 이제 하늘 가는 길, 땅 가는 길 두 개 있다고 했는데 하늘 가는 길 갔을 것 같아. 큰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엉엉 울었어요, 전화로.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진혜 씨. 진혜 씨는 마지막으로 북송됐을 당시 탈북을 하지 않고 북한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어야 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고향 오빠처럼 죽임당할 수 있을 거란 염려, 그리고 다른 길이 있을 거란 생각 등으로 마지막 탈출을 감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 미국에서 정착 생활과 탈북자 지원 활동,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조선족이라는 오해를 받는 등 어려운 시간을 지냈고 지금은 워싱턴 DC와 조지아주를 오가며 탈북민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혜 씨는 중국에서 공부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고 미국에서 다시 선교사가 됐는데요.
우리 윤야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가족을 구출하셨고 중국에서 먹여 살렸고 또 미국까지 데려오셨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한 선교를 제가 봐왔어요. 근데 선교라는 게 거창하고 멋있고 뭐 해외를 다니면서 하는 이런 선교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처럼 주변에 있는 탈북자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챙기고 십자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모금을 하고 된장 만들어서 팔면서 모금을 하고 강정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렇게 힘들게 힘들게 모여진 돈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도 탈북자 살아왔구나 생각하니까 그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북한이 열리면 고향 땅에 그리고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만들고 싶다는 진혜 씨. 태평양 건너 지금도 배고픔에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동포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 노동자의 딸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의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미국에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떠나서 자유를 찾으시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묶여 살기보다 해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북한도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서포트를 하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어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16년부터 미국에서 난민 자격 혹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탈북민 선교사 조진혜 씨의 사연을 끝으로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4월 5일 한국전쟁 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84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1880년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태어난 맥아더는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능력을 인정받고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전을 총 지휘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초기 당시 북한군은 기습 공격을 감행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같은 해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을 중국 국경까지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곧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된 맥아더 장군은 만주 폭격 등을 주장하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맥아더 장군은 1951년 사령관직에서 해임됩니다. 맥아더 장군은 이후 미국 의회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퇴역하게 됩니다. 1976년 4월 5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2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저우원라이 전 총리를 애도하고 장책을 비롯한 4인방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생을 인민해방을 위해 산 저우원라이 전 총리는 중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장칭을 비롯한 장춘차오, 야오원 위안, 왕충원의 4인방은 이미 세상을 떠난 저우원라이를 자본주의자로 몰아 그를 격하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이에 대항해 저우원라이 총리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타도하라고 외치며 4인방을 비롯한 극좌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인방의 사주를 받은 수천 명의 공안들이 군중의 시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수만 명의 군중은 천안문 광장에 나와 자동차와 건물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광장에 모인 군중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광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후에 혁명적인 행동이었다는 평을 받게 된 이 사건은 1차 천안문 사건으로 불리며 이후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등소평, 즉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